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오늘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공식 이전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리드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개관식에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미국 대사관을 개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반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과 사위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이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협정 중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영내 현상 유지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개관한 미국 대사관은 임시 대사관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존 미국 영사관 건물을 사용합니다. 오늘 개관식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주재 86개국 대사관에 초청장을 보냈지만 30여 개국만 초대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공식 개관에 맞서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져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14세 소년을 포함해 18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한 가운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일부 시위대가 국경 분리 장벽을 무너뜨리며 폭탄을 설치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가자지구 분리장벽 주변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진 이후 1일 기준으로 오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란이 다른 당사국들과 합의 유지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란 핵 합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방문을 통해 포괄적 합의를 위한 명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합의가 지속된다면 이란 국민들의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모든 유관국과 소통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며 합의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 이후 러시아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GTE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자신이 중국의 대형 휴대폰 업체 GTE가 다시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TE는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상무부에도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의 트위터는 미국과 중국 간에 자유롭고 공평하며 균형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통상 투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GTE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도 곳곳에서 어젯밤 강력한 모래폭풍이 강타해 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북부 우탈의 프라데시 주 당국은 천둥과 함께 강한 바람이 마을들을 덮치고 주택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3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우탈의 프라세디 주에서는 지난 5월 이후 모래폭풍으로 모두 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남부 지역 안드라 프라데시 주에도 모래폭풍으로 12명이 사망했고 서부 벵갈 주에서는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델리 지역에서는 2명이 사망했고 항공기 70여 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테러가 이타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제 또 테러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잘랄 라바드 시 당국은 어제 주 회계국 건물에서 차량 폭탄이 터진 뒤 중무장한 괴한이 들이닥쳐 보안군과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부합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일정 공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전 세계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전체적인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push for complete and total denuclearization. We're also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서쪽 지방은 밤에 흐려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부합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이런 요구가 이루어지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안전보장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13일 미국 폭스뉴스와 C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납세자의 돈이 아니라 민간 업체들이 북한의 취약한 에너지와 농업,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란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전기 등 에너지, 농업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을 통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번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히 대북 제재는 해제되고 북한은 그 이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한 것이란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이런 요구를 완전히 이행할 경우 안전보장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관심사가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나 덴버 또는 이날 인터뷰를 하는 장소에 대해 핵무기를 발사할 위험을 막는 것이라며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위협 대상에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을 모두 언급해 사실상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가 목표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과거에 실패했던 단계별 주고받기식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2일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계획에 관해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인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북한 정권이 파괴하고 제거하며 폐기하는 건 미국인과 세계를 위해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결과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며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현 행정부가 채택한 방식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일정 공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북한이 다음 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매우 영리하고 정중한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12일 공보에서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모든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시키고 입구를 폐쇄하며 관측 설비와 연구소, 경비대 구조물을 철거한 뒤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특히 이런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국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과 한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 나라로 제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기자단의 방북 경로를 베이징 원산 구간으로 하고 원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는 특별 전용 열차를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로를 평양이 아닌 원산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전 세계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전체적인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선의의 표시를 봐왔다면서도 이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대 압박은 계속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미북 정상회담의 최상의 결과는 완전하고 전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not going to get ahead of those conversations. As you stated, we plan for a full day.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루 동안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앞으로 이뤄질 대화들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이 모든 대화들을 시작하는 부분이라며 회담 당일 무엇을 기대하는지 말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최상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꽤 솔직하게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this is the beginning part of these conversations.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what we expect for that day, but certainly that would be, I think, the best outcome.
샌더스 대변인은 김정은과 폼페오 장관의 두 번의 만남을 비롯해 북한과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re have been several conversations that have taken place leading up to both Secretary Pompeo.
큰 그림으로 보면 대화가 하루 동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Look, the president is going into this with eyes wide open, as he said many times.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말해왔듯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진전이 확실히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일부 선의의 표시들을 봤다며 이번 주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들과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중단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미국은 완전하고 전체적인 비핵화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push for complete and total denuclearization. We're also going to continue maximum pressure until we see that.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통령은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회담에 들어간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말했듯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very clear that we're going into this. Certainly, we would like to see something happen.
이어 미국은 북한이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기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북 정상회담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담 당일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believe that there are plans for them to be part of that specific day, but certainly.
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이 모든 과정에서 파트너였으며 알다시피 문 대통령은 이런 대화들을 계속하기 위해 22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안에서는 북한의 섣불리 제재를 완화해주는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제시하는 제재 완화 조건을 이종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국 법에 근거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선 의회 내 총 5개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상원 외교위와 은행 주택도시위, 그리고 하원 외교위와 재정서비스위, 세출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제재 완화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외교정책을 감독하는 상원 외교위입니다. 밥 쿠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에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단기적 조치에 미국이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get any sanctions relief without a commitment to denuclearize. This has been going on for 25 years. I don't see us being fooled again by, you know, some short-term step.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 완화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실제하는 북핵 위협에 비례해 제재 완화 조건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위협의 수준이 높은 만큼 제재 완화 조건도 엄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Whatever it is has to be proportional to the threat that exists and we need it before anything is done verifiable concrete proof of the steps they've taken.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검증 가능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전까지 제재 완화를 비롯해 어떤 것도 제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의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의원은 검증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실제로 중단됐는지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돼야 제재 완화를 고려해볼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다는 겁니다.
One, we have to have much better transparency as to what they, where they are with their programs and whether they'll actually halt them. And we've never had that before.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일종의 동결만으론 제재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없다며 얼마나 검증 가능한지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은 제재 완화 조건과 관련해 김정은이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 starts with Kim Jong-un following up on what he said. That is that we know that they've frozen the program and that there's inspectors in. I think that's the first step.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했다고 밝혔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찰단 접근이 허용돼야 제재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경제활동 증진 방안은 미국이 우선 검토할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딘 의원은 또 북한이 핵을 비롯해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현재로선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have reasonable expectations. And the most immediate concern is that we
가장 임박한 우려는 북한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로선 동결과 사찰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최종 목표는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모두 종식시키는 것이지만 현재로선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받는 대신 일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과 핵탄두를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거나 사찰을 허용할 수 있으며 또는 단계적으로 핵무기와 ICBM 역량을 제거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North Korea could verifiably destroy several ICBMs, several nuclear warheads, could allow inspectors.
그러나 큰수 의원도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선언은 미국의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발언이지만 중단한 핵실험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은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Only after North Korea ends its nuclear program and gives up nuclear weapons, which I think Kim Jong-un will be and has been extraordinarily.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끝내고 핵무기를 포기해야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매우 망설일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동결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의 목표는 핵무기가 없는 북한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 don't believe it should. Our objective should be a North Korea without nuclear weapons.
상원 정보위 소속인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을 수 있는 행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I've always thought that the step that made sense would be that they agreed to take
북한이 핵개발 중단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하면 미국은 군사훈련 제한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2016년 발효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은 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 화폐 위조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폐기하는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억류 해외 국민들에 대한 송환 조치 등 총 6개 조건과 관련해 진전을 보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의회는 이 법이 발효된 이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된 대북 제재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량 살상 무기 폐기와 인권 개선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제재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의 비핵화가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자신의 저서에서는 김 위원장의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 핵의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바로 북한 권력의 실체인 세습 통치 구조 보장, 또 김정은의 절대적인 권력 구조 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CBID 방법에 기초해서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CBID 원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입니다.
태전 공사는 14일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권력의 핵심 요소이자 근간인 수령 절대 권력 구조가 핵 폐기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CBID 접근법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북은 북한 핵 완전 제거가 아닌 위협을 제거하거나 핵무기를 대폭 감소하는 방향의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 비핵화 종이로 포장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 미북 협상의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이날 공개한 자신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를 통해서도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도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란 북한만이 아니라 남조선까지 포함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뜻한다고 말한 사실과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중국 외교부장과 강석주 북한 외무차관이 한반도 비핵화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데 공감했다는 점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기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이 핵질주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2018년은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의 시기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북한이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인 것도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전 공사는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의 문구 일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책을 통해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 건설 문제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추진됐었지만 북한의 동해안 방어부대 대부분이 철도를 따라 배치돼 대대적인 부대 이전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현대화 사업이 벌어지면 해안 방어선을 다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를 철도로 연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가 최근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크게 개선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관계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쌍욕을 한 사실과 2015년 자라 양식장을 방문했을 때 공장 지배인을 심하게 질책한 뒤 그 자리에서 처형을 지시해 총살을 당하게 만든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3대 세습으로 이어져 온 김 씨 일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나라 전체가 오직 김정은 가문만을 위해 존재하는 노예제 국가라며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주민을 노예 사회에서 해방시키는 노예 해방혁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에게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통일이라고 강조한 뒤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체제와 이념을 하나로 통일하고 민족 문화와 동질성을 융합하는 것은 그 이후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김 씨 부자의 실체를 알게 되면 3층 서기실은 와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전 공사에 따르면 책의 제목으로 인용된 3층 서기실은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당 내 부서로 한국의 청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공식 명칭 없이 유지됐던 3층 서기실은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등 외부 인사들이 방문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본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태전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북한 권력 구조를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폐기를 순조롭게 이끌어내는데 자그마한 보탬과 도움이 된다면 다른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전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으며 당초 3월에 출간할 계획이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돌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이달 말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열리는 연례 국제인권 행사에서 연설합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최근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 씨 아버지 프레디 원비어 씨와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가 이달 말 열리는 오슬로 자유포럼에 연사로 참석합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연례 국제인권회의인 오슬로 자유포럼은 웹사이트를 통해 올해 회의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며 원비어 씨 부모가 올해 연사 가운데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씨 부모는 아들이 사망한 뒤 그 슬픔을 김정은 정권에 대한 행동으로 승화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이용했으며 자신의 아들을 그같이 대했다면 자국민과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상상해보라는 프레디 원비어 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이 주관하고 노르웨이 외교부와 노르웨이의 프리트 오드 재단 등이 공동 후원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은 지난 2009년에 시작돼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그레이스 조, 정광일, 강철환, 박상학, 박연미, 이현서, 지성호 씨 등 탈북자들이 오슬로 자유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들어 원비어 씨 부모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o we can't be quiet, can we? Can we be quiet about this? Can we be quiet about these stories? So people say, why are you doing this?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3일 열린 UN 북한 인권 심포지엄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과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held our family hostage for a year and a half, and this is exactly what they're do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ight now.
북한 정권이 자신의 가족을 1년 반 동안 인질로 잡고 있었으며 지금 국제사회를 상대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지난달 26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아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북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아들과 가족에게 야만 행위를 가한 북한에게 책임을 묻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1월 평양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오토 원비어 씨를 체포해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고 구금했습니다. 그러나 원비어 씨는 지난해 6월 혼수 상태로 귀국한 지 6일 만에 숨졌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10일 억류 미국인 3명이 풀려난 것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원비어 씨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오토 원비어 씨의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남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계를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을 고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면서 북한의 외교 안보 라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북한의 외교 전략을 세우고 또 다음 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석할지 최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국 다덴에서 지난 7, 8일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두드러진 인물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8일 해안가를 산책한 데 이어 야외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대화하는 자리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북중 정상의 가장 은밀한 대화에 북한 수행원 중 유일하게 배석한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중앙위원회 그 선전선동부의 제1부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계올림픽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판문점 그리고 이번에 다렌에서의 행사 쭉 보면은 비서실장적인 뭡니까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2월에는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화동들이 건넨 꽃다발을 챙기는 것은 물론 회담에도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 바로 옆에서 회담 전 과정을 챙겼습니다. 올해 31살인 김여정은 1990년대 말 오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당 부부장에 이어 2016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1990년대 클링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레스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때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ictures strongly suggest that Kim Jong-un trusts her judgment and listens to her advice.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재 핵 문제를 비롯해 대남 관계와 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김영철 부장은 지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배석한 데 이어 7일 다렌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도 배석을 했습니다. 김영철 부장이 특히 주목되는 건 그가 미국과의 물밑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부장은 지난 3월 말 마이크 폼페오 당시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비밀리에 평양으로 불러들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어 지난 9일 폼페오 국무장관이 또다시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환영 오찬을 베풀고 폼페오 장관과 핵 문제와 미북 정상회담 문제를 놓고 장시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영철 부장은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 미국의 폼페오 국무장관을 연결하는 남북미 삼각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삼각 채널을 내 그 북쪽 정점에 바로 김영철이가 앉아있죠. 왜 그런가 하니 그동안의 남북관계 경험뿐만 아니라 육자회담 뭐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거 공적적인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서 가장 실무적으로 능란하겠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난 2006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김영철을 상대했던 한국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영철에 대해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김영철하고 많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죠. 김영철은 그 굉장히 모사꾼이에요. 권모술수가 능하고 또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때로는 막 협박을 하고 목청을 높이고 뭐 이저 이 협상을 당장 깰 것 같이 그러다가도 또 어떨 때 가서는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하고 뭐 마치 구걸을 하다시피 그렇게 그냥 그 모습을 이 변화하면서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협상을 하는 인물이에요.
한국에서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공격의 배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2010년 3월 잠수함을 동원해 서해 백령도에서 천안함을 공격했는데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이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도 눈여겨볼 인물입니다. 북한은 당우위 국가로 노동당이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하는 체제인데 리수용은 노동당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막후 실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19년 만에 외교위원회를 복원하면서 리수용을 외교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대의원.
리수용은 김정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로 있으면서 김 위원장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해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당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바로 이 연탁에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그에 대답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봅니다.
과거 외교 무대에서 리용호를 만나본 케네스 큐노네스 박사는 리용호 외무상이 핵 문제에 밝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며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호 has tremendous experience. I mean, he studied in Sweden.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도 대미 외교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최선희 부상은 최영림 전 북한 총리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는 최 부상은 베이징 6자회담 통역으로 외교 무대에 데뷔해 20년 가깝게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씨름해 왔습니다. 최선희 부상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전제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해온 강석주 비서가 2016년에 사망하고 김계관 부상도 사실상 은퇴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선희 부상이 미북 정상회담에 이은 실무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교 라인 외에도 노동당과 서기실 등에 공개되지 않은 실무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동당 국제부와 김정은 위원장을 옆에서 보좌하는 실무진이 미북 정상회담 전략과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 살펴보죠.
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면서 환영한 반면 이 팔레스타인 측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 전 제재한 중국 국영기업 GTE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 두 나라 간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요. 연방선거위원회가 후보들이 선거자금을 아이를 돌보는 데 쓸 수 있다고 결정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장소를 옮겼다는 소식 오늘 계속해서 아침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텔아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공식 개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인 개관식에 미 정부 특사단이 참석했는데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제라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이반 이반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 등에 갔습니다. 이반카 트럼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딸이고요. 남편인 쿠슈너 선임 고문과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스라엘 대다수 국민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축하했습니다.
네. 미국 특사단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특별한 환영을 받았다고요?
네, 어젯밤 13일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대사관 이전 전야제를 열었는데요. 이스라엘 외교부가 특사단 환영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는 환영 성명을 냈고요.
네.
이 밖에도 미국 대사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현지는 축제 분위기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습일까요?
예,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는 이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고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가 함께 개양됐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도 미국 대사관 이전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라는 말을 넣어서 명칭을 바꾼 축구팀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14일 대사관 이전 개관 행사를 한 이유가요. 오늘이 바로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인데요.
네.
지난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미국의 결정을 따르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요?
네, 과테말라와 파라과이가 이번 주 안에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이전을 마친다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밝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미국 대사관 이전 전야제 연설에서요. 각국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는 것이 평화를 촉진할 것이라면서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움직임을 뒤따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결정에 대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자 지구에서요. 지난 금요일 15,000명 이상이 모여서 미국 대사관 이전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대는 이 발화물질을 담긴 폭탄을 연회에 매달아서 유대인 정착촌 쪽으로 날려보냈고요.
네.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불태우면서 이스라엘 방 미군 진압 병력에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 한 명이 진압군 총에 맞아 숨지고 720여 명이 다쳤다라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오늘까지 시위가 곳곳에서 계속됐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큰 시위가 예고돼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요. 신의 뜻에 따라 해방을 이룰 때까지 100만 명의 순교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대규모 저항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주민 밀집 거주 지역인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접경지대에 3개 여단 병력을 추가 배치한 걸로 이스라엘 유력 영자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습니다. 이 와중에 극렬 테러단지 알카에다까지 나서서요. 이 각국의 이슬람 신도들이 미국에 저항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이 성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된 배경도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다. 그리고 대사관을 옮겼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이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는 서로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수도라는 주장을 하고 오랫동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묘교회, 유대교의 통곡의 벽, 그리고 이슬람교의 바위의 돔 같은 성지가 모여 있어서요. 종교 간 이해도 참여하게 부딪히는 곳인데요. 이 때문에 유엔은 이곳을 어느 한 나라에 속하지 않은 국제도시로 관리해왔습니다.
네.
지난 연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미국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유엔 총회에서 이 결정이 무효라는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반대 입장은 여전한데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14일 미국 대사관 이전 개관식에는 초청장을 받은 각국 외교사절들이 대부분 불참했고요. 체코와 헝가리, 루마니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 아프리카 지역 대표들만 참석했습니다.
네,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과 관련해서 중동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해법,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느 한쪽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
두 개의 독립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서 이 국가 해법을 통한 평화 정착 노력을 거스를 것이라는 각국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예루살렘 수도 인정 문제와는 별도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앞서 내놨습니다. 최근에도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요, 평화 협상은 실패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의 통신 기업이죠. ZTE. 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이 돕고 있다고요.
예, 얼마 전에 미 상무부가 대북한,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죠. ZTE, 중싱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7년 동안 미국 부품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제재했는데요. 네. 이후 영업활동 압박으로 이 회사가 이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ZTE가 사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시진핑 주석과 협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중국 국영 기업인데요. 통신 장비에서 세계 4위, 또 스마트폰 분야에서 9위 규모인 대형 업체입니다. 임직원이 7만 5천 명에 달하는데요.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손전화의 핵심 부품인 칩을 미국 퀄컴에서 받지 못하면서 지난달 말 전격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낸 건데 이제 다시 그 회사를 살리기로 한 거죠.
네,
배경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중국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 고조된 미중 무역 대치 상황을 협상으로 풀기 위해서 이달 초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 고위급 경제통상대표단이 베이징에 갔는데요. 이들을 만난 중국 측 협상단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던 중에 특히 GTE 구제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주요 경제 매체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에 다녀온 미국의 고위급 경제통상대표단으로부터 협상 내용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미중 무역 대치 상황에서 일단 뭐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사실상 미중 통상 긴장의 출구를 찾는 그 협상의 단초를 ZTE가 제공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류허 국무원 총리가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경제통상대표단이 내일 15일 워싱턴에 오는데요.
네.
양국의 2차 고위급 협상에서 ZTE 회생 논의가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될 걸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내다봤습니다. ZTE 영업 재개를 도우면서 미국은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 소식입니다.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 자금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의회 선거에서 나온 후보가 이 차일드케어, 아이를 돌보는 비용을 선거 자금에서 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관련 법과 규정은 선거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죠.
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뉴욕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의 요청에 따른 건데요.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 2구역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류바 그레첸 셜리 씨가요. 지난 4월 FEC에 편지를 보내서 선거 자금 일부를 아이를 돌보는 데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레첸 셜리 씨는 아이를 맡기는데 시간당 22불을 지불하고 있는 걸 알려줬습니다.
네. 선거하고 아이를 보는 것하고 이렇게 연관짓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레첸 셜리 씨는 다가오는 당 경선에 대비하려면 저녁이나 주말에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네.
아이를 맡기는 비용을 선거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도 선거운동의 하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레첸 셜리 씨는 FEC에 보낸 편지에서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선거관리 참모나 선거자금 운영자만큼이나 중요하다면서요. 이 사람 없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이 그레첸 셜리 씨의 요청이 알려지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과 현직 하원의원 24명이 그레첸 씨의 요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연방선관위가 해당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선거운동 때문에 아이를 맡겨야 했고 선거운동을 계속하려면 아이를 또 계속 맡겨야 하는 상황을 인정해서 해당 요청을 승인한다고 밝혔는데요. FEC 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지난 1995년과 2008년에요. 남성 후보가 아이를 돌보는 비용을 선거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그레첸 셜리 씨는요. 이번 FEC 결정에
선거에 그 출마하는 여성이라든지
부모에게 네. 중요한 전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자, 미국 선거 관련 규정이 선거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걸 금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에 휩싸인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대통령 개인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했고요.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돈을 갚았는데요. 변호사에게 갚은 돈을 선거 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돈이 선거 자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구름이 많고 점차 흐려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27도, 남포 아침 기온 15도, 낮에는 25도, 신의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19도, 중강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강계 역시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고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19도,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5도, 사리원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이 많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30도, 풍산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9도입니다. 원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0도,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점차 구름 많고 흐려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5월 14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오늘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공식 이전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리드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개관식에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미국 대사관을 개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수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권 국가지만 오랫동안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항구적인 중동 평화협정을 중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영내의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개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과 사위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이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개관한 미국 대사관은 임시 대사관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존 미국 영사관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개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발표해 14세 소년을 포함해 40여 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일부 시위대가 국경 분리 장벽을 무너뜨리며 폭탄을 설치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가자지구 분리장벽 주변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진 이후 1일 기준으로 오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란이 다른 당사국들과 합의 유지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란 핵 합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방문을 통해서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명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합의가 지속된다면 이란 국민들의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모든 유관국과 소통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며 합의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리프 외무장관은 오늘 중국 방문 이후 러시아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GTE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자신이 중국의 대형 휴대폰 업체 GTE가 다시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TE는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상무부에도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의 트위터는 미국과 중국 간에 자유롭고 공평하며 균형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통상 투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GTE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대표단이 내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2차 경제 통상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제 또 테러 공격이 벌어져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잘랄라바드시 당국은 어제 주회계국 건물에서 차량 폭탄이 터진 뒤 중무장한 괴한들이 들이닥쳐 보안군과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제2의 수도 수라바야에서 폭탄 테러로 10여 명이 사망한 지 하루 만에 또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에 따르면 한 경찰서 앞 검문소에 오늘 일가족 5명이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타고 돌진한 뒤 폭탄이 터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